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새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그동안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법은 23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불법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과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국가 안보 때문에 이번 지출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지출안은 국방 예산을 780억 달러 늘렸습니다. 또 이에 맞춰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내 프로그램 예산도 520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22일과 23일 새벽에 각각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대중국 무역 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미국산 돼지고기와 폐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의 25%, 강관과 과일, 포도주 등 120개 품목의 15%씩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총 128개 품목에 걸친 신규 관세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생기는 손해를 메우려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신규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존 볼튼 대사가 4월 9일부로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을 떠나는 HR 맥메스터 현 보좌관에 대해 노고에 매우 감사하고 훌륭한 일을 해왔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움직임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하며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22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삼간 채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볼튼 전 대사는 9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 연방 대배심이 이란인 9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미 연방 재무부는 같은 혐의로 이란인 10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은 23일 기소된 이란인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령에 따라 2013년부터 전 세계 320개 대학 전산망을 해킹해 자료를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또 이들 해커가 몇몇 미 연방기관 전산망에도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이 훔친 정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용하거나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재무부는 이들 해커와 이들이 속한 마브나 연구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미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3일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인질범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프랑스 서남부 트레브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무장괴한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인질범은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며 슈퍼마켓에 있던 사람 3명을 살해했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이번 사건이 테러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심현지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확인이 없어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하고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확인이 없어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문제에 있어 동맹인 한국이 최고의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our perhaps our best interlocutor in dealing with this issue. As neighbors, as two countries that had preliminary meetings already.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 언급이 없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남북한이 이웃으로서 벌써 예비적 만남을 가졌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믿는다며 한국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국의 확인 없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고대하고 있고 한국을 신뢰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is is just complicated diplomacy. That's just the way it wo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함께 처리해온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해 왔고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will be dealing with regard to China is the DPRK. And let me remind you that they voted in support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지적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노동자와 미국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마땅히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ina recognizes that it is also in their best interest to push fo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don't think that they're going to back away from that because we impose tariffs right now.
이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바라는 것으로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는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coope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ny countries are.
노어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미북 회담에 앞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전할 말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meeting ahead of our summit, which we have not announced any dates yet at this point. They're planning to have a meeting.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다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과 만날 것이라는 전제 속에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에 따라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다음 달 9일부터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하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맥마스터 보좌관이 군에서 예편할 것이며 사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몇 주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이전에 국가안보팀을 갖추고 싶어 했고 맥마스터 보좌관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거친 뒤 결정됐다는 겁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이날 해당 인사 발표가 이뤄졌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달 9일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안보 보좌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존 볼튼 대사가 4월 9일부로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훌륭한 일을 해왔고 평생 자신의 친구로 남을 맥메스터 장군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맥메스터 장군이 미국 우선의 국가안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도왔고 중동의 동맹을 활성화했으며 ISIS를 소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데려왔고 미국의 번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메스터 장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을 떠난 뒤인 올해 여름 미 육군으로부터 예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 offer to talk is simply a continuation of their propaganda strategy. I mean, we've
또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길을 여러 번 거쳤고 매번 실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으로 근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조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마이클 플린과 맥마스터 장군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이들의 억류는 기간이나 영사접견 면 등에서 기존의 억류 사건들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돼 있는 사람은 김동철 씨입니다. 침례교 목사인 김 씨는 2001년부터 중국 연길과 북한 나선을 오가며 대북 사업을 하다가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산에서 체포됐습니다. 2016년 4월 간첩 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약 2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는 29개월째로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미국인 최장기 억류 기록입니다. 2017년 4월에는 김상덕 씨가 체포됐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출국길에 평양국제공항에서 붙들렸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씨가 북한을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해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에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성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올랐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동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2014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과 농장일을 했고 현지에 비료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씨 역시 반국가 적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 두 사람 모두 재판도 없이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등 과거의 미국인 억류 사건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들 3명의 미국인들은 영사 접견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와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수감자들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is convention and they have to guarantee the foreigners in detention.
북한은 빈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인 수감자들이 영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2등 석유관은 지난해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 주지 않아 일부 물품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상덕 씨 아들 김솔 씨는 2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id send letters.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어 이 편지들을 모아서 국무부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보냈지만 이 편지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신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당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송환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국무부 조세빈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들을 만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 3명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미국인 억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동의하면서 이들의 석방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외에서 미국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이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22일 BOA 기자와 만나 미북 정상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곧바로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B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미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블레어 전 DNI 국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If by a bloody nose you mean a non-nuclear conventional attack against North Korea simply to
만약 코피 전략이 북한에 대해 핵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가해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위험은 크지만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공격보다 더 큰 규모로 되갚아주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제 타격은 사실상 옵션이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And I think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game. They hit us and they expect something in return. If we
저는 북한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희를 공격하면 저희로부터 어떠한 대응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어떤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군사 공격을 가한다면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선제 타격이 아닌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례로 해상 봉쇄 등이 언급되는데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t's a very unrealistic, intensive, lots of ships, lots of aircraft.
해상 봉쇄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북한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는 다자간 외교적 협력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해상 봉쇄와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군함들이 해상 봉쇄가 아닌 다른 임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대신 외교관들과 경제 분야 담당자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 역량 진전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n one meeting with our president and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에서 얻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부분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더 낮은 급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북한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곧바로 이뤄내는 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 등을 요구할 텐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agree to that and I don't think that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북한의 잔혹한 정권이 사라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군사력을 동반한 억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으로부터 대북 군사 옵션과 북한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례대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관합니다. 이 기구의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소장은 22일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미는 훈련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와 신뢰 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중간미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구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또 임무를 수행하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탄생한 기구입니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거죠. 당시 북한과 중공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유엔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추천해 4개 나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자 북한은 1993년에 체코, 1995년에 폴란드를 각각 철수시킨 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유엔이 추천했던 스웨덴과 스위스 이렇게 두 나라만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까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 소장은 22일 BOA에 지난 세월 동안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부 역할과 임무도 크게 달라졌 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over the years since 1953 has changed rather significantly. So
가령 정전협정에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 임무가 전혀 없지만 지금은 이 참관이 주요 임무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년 가운데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가장 바쁜 시기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기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앵그먼 전 대표는 유엔사령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연합훈련 참관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확대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중간미가 유엔 사령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미는 이 유엔 사령부와 협조 관계이지 명령을 받는 예하 기구는 아닙니다.
예.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서 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미는 독립적인 기구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앵그먼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미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한 연합훈련에 관해서 이 기구가 중간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연합훈련을 참관한 뒤에 훈련이 공격인지 아닌지 또 방어적 훈련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독립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령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훈련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측하는 게 이 중간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o observe, not to supervise,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정전협정 정신에 근거해 방어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예, 모든 연합훈련을 그럼 뭐 일일이 참관해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군인은 스웨덴 5명, 스위스 5명 이렇게 10명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10명이 통상적으로 한 달이 넘는 연합훈련을 모두 참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감위 측의 설명입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과 협의해서 초청이 가능한 주요 훈련 위주로 중감위가 참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목적은 무엇인지 또 훈련 시나리오가 모두 방어적 성격인지를 자세히 관측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전히 뭐 제한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렇게 모든 훈련을 다 관측을 할 수가 없다면 투명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난해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감위의 연합훈련 참관은 정전협정이 부여한 의무가 아닙니다. 유엔사령부가 스웨덴과 스위스에 참관을 요청했고 두 나라가 이를 수용해 실시하는 추가 활동이기 때문에 중감위가 미군과 한국군에 뭔가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앵그먼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We don't have an enforcement mandate. We can ask to be allowed to visit certain parts.
게다가 군사 분야는 기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감위가 1급 비밀이나 민감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앵그먼 전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스웨덴 대표로 복무했던 2015년과 2017년 5월 사이 유엔 사령부와 한국군은 모두 중감위의 훈련 접근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 네네. 중감위가 어떤 목적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뢰 구축과 투명성 때문이라는 게 중감위 측의 설명입니다. 안데르스 그랜스타드 전 중감위 스웨덴 대표는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력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적 차원에서 억제력을 갖출 뿐이란 사실을 투명하게 관측하고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도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령부의 임무를 중립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중감위가 독립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조사할 때 통상적으로 중감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중감위가 조사에 참여할 경우 결과에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이런 역할을 의사의 진단에 비유했습니다.
It's like when you go to see a medical doctor.
Yes.
He gives you one answer and then you go to see another medical doctor.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이 서로 다르거나 한 곳에서만 진단을 받는 것보다 추가로 진단을 받을 때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중감위도 그런 신뢰를 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위반 수가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국방 백서를 보면 43만 건이 넘습니다. 예. 이 가운데 대규모 침투와 국지 도발이 3천 건에 달합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 북한이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북한 정권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인 황원탁 소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중감위 보고서 제출도 중단시켰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 같은 나라의 외세 침략 기도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의도라고 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년간 유엔군 사령관 특별 고문을 지낸 이문항 씨는 과거 저희 BOA 방송에 북한은 회의 때마다 미군 철수를 위해서 미북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하는 거 그냥 핵 문제, 미군의 그 핵 무기 갖다가 철거시키는 거 이거 그냥 회의할 때마다 그 들고 나와요.
북한은 1994년 다시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군정이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하며 정전협정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어 1995년에 중감이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중감이 북측 사무실도 닫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중감이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없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이 명시한 군정위와 중감위를 모두 없애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1996년에 설치하고 공동경비구역 JS에 무장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은 없어졌습니다. 1995년 전에는 중감위 소속 군인들이 자유롭게 남북 공동경비구역을 오갔지만 더 이상 그런 모습도 사라졌고요. 또 정전협정에 따라서 판문점 중감위 건물을 통해서 오가던 보고서 교환도 사라졌습니다.
예.
앵그먼 전 스웨덴 대표는 중감위가 지금도 매주 회의를 한 뒤에 한쪽 분량의 결과 통지문을 북측 우편함에 넣고는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너지대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이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고위 당국자와 14차례 비밀 대화를 해온 것을 알려진 대바 의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체제 보호수단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실패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바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북한과 14차례 비밀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셨는데요. 그동안 대북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나요?
We had 52 secret meetings with the Chinese, the United States,
중국,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과 총 52차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국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란 발표는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지만요. 저희의 회견은 공공장소에서 진행됐지만 비공개로 어둠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관리들을 만나셨습니까?
I'd rather not. Give them their names, but I can give them designations.
이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 정부가 보낸 사절단부터 부처 장관급 그리고 대사급 인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의원님은 영국 출신이신데요. 그렇다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와는 만나셨습니까?
Yes, I have met him. Yes.
네, 만났습니다.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We were trying to determine what the red lines are for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우선 저희는 한국,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 등 각국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모든 대화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희생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또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관점에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을 땐 바로 이렇게 묻더군요. 카다피가 핵을 가졌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고요.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외부 세계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가할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핵 보유는 생존 문제란 겁니다. 때문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정말로 원하는 건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4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No, I'm not saying that. I'm saying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about giving up.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가능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포기하는 것이지 대화도 하기 전에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대화를 해보고 안전이 보장되는 과정이 성공적이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핵무기 포기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과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그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헬무트 콜이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만났을 때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냉전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핵무기 시설 폐기로 이어져서 평화를 찾게 됐죠.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there are a series of theories about this.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걸 북한 수뇌부가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손을 내민 용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실패한다면 대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대화를 위한 준비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대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상호 존중과 상대방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레드라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My dear, this is not something I'm going to tell everybody on a radio program.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국 사이의 외교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북한 인사들과의 비밀 대화에서 얻은 이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 각국 관리들에겐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실장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미 국무부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An influence of good office. We don't have a angle, we don't have a view.
유럽의회는 평화라는 이익엔 어떤 시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올바른 임무죠. 이 문제에서 저희는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그 임무대로라면 유럽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와 연관된 국가들이 특정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 너지 대바 의원으로부터 북한과의 비밀회동과 대북 문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인 가운데 65%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군사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안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이래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군사공격을 가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쳐 지난 1월에 30%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퀴니피엑 대학 설문조사팀의 팀 말로이 부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seems to be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at least sit down at a table and look at each other.
정상회담이 아직 완전히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앉을 의향을 나타낸 사실만으로도 미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6%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82%, 민주당 지지자가 9%로 7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49%로 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보다 5%포인트 높아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51%가 아니라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4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쟁 억제가 53%로 비핵화라고 답한 응답자 3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래 거의 매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평균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로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변함없는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there has been steady confidence in the fact that we will not have a war with North Korea, that it can be settled.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5%가 전쟁 억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은 18%만이 이에 동의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이달 초 조사된 38%에서 회복됐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30%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국정연설 발표 이후 40%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했었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49%, 공화당 43%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관철하라!
관철하라!
관철하라! 관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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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 단체 대표와 탈북민들이 모여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 제26조 함은 대한민국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원서를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침과 동시에 대표 서너 분과 함께 직접 대통령 비서실로 가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 자유와 평등과 이 질서 있는 사회에서 정말 사람다운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오는 29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6명의 석방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자 송환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규호 목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위에 대해서 또한 송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로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억류 중인 선교사는 김정욱 씨로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국기 최춘계 선교사도 지난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밖에 고현철 씨 등 3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김규호 목사는 북한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 석방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거절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자국민 생명과 또한 안위를 위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한 납북자나 국군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서구 전 차관도 억류자 석방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재국가가 자기네들이 인권 침해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상대방들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상대방들을 그걸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대표는 특히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물밑 접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면수 목사와 미국 로버트 박, 케네스 베 선교사 등이 석방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목소리와 또한 외교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스웨덴에서 그런 북미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구출을 위해서 어떤 접촉하고 있는지 전혀 뭐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확인해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의 반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한국인 억류자 석방 외에도 5가지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문제. 세 번째로는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 처벌 중지. 네 번째가 국군 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다섯 번째가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여섯 번째가 이산 가족의 자유스러운 왕래.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날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날씨에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구름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2도, 최고는 1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이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4도. 강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4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 역시 구름이 끼겠고, 최저는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19도. 장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는 영하 3도, 최고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1도, 선봉 역시 최저는 영하 1도, 최고 11도가 되겠습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그동안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법은 23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불법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과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국가 안보 때문에 이번 지출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지출안은 국방 예산을 780억 달러 늘렸습니다. 또 이에 맞춰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내 프로그램 예산도 520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22일과 23일 새벽에 각각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대중국 무역 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미국산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의 25%, 강관과 과일, 포도주 등 120개 품목의 15%씩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총 128개 품목에 걸친 신규 관세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생기는 손해를 메우려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신규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존 볼튼 대사가 4월 9일부로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을 떠나는 HR 맥메스터 현 보좌관에 대해 노고에 매우 감사하고 훌륭한 일을 해왔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움직임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하며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22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삼간 채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볼튼 전 대사는 9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 대배심이 이란인 9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미 연방 재무부는 같은 혐의로 이란인 10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은 23일 기소된 이란인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 지령에 따라 2013년부터 전 세계 320개 대학 전산망을 해킹해 자료를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또 이들 해커가 몇몇 미 연방기관 전산망에도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이 훔친 정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용하거나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재무부는 이들 해커와 이들이 속한 마브나 연구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미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3일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인질범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프랑스 서남부 트레브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무장괴한이 경찰의 충격을 받고 사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인질범은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며 슈퍼마켓에 있던 사람 3명을 살해했습니다. 숨진 인질범의 신원은 올해 26살 레두안 락댕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현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